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할 때 약간 무의식적으로 아주 깔끔한 공식을 하나 기대하곤 하잖아요.
아, 네, 그쵸.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우주적 자동 판매기 같은 거랄까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내가 고른 음료수가 덜컹하고 나오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선하고 바르게 살면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 말이죠.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삶의 어느 순간에는 이런 든든한 자판기 작동 원리에 기대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 그 존 월튼 박사의 욥기 10강 자료를 펼치는 순간 그 견고해 보이던 자판기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네, 완전히 부서져 버리죠.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는 보통 욥기를 떠올릴 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꾹 참고 인내해서 결국 두 배의 축복을 받아낸 한 인간의 영웅적인 서사로 읽어왔잖아요.
맞아요. 고통에 대처하는 매뉴얼 정도로 훈련 받아온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각의 전환은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약간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오류라면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시선이 시종일관 그 고난받는 욥이라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욥은 결코 피고인이 아니에요.
욥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누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죠?
피고는 바로 하나님의 우주 운영 방식 그 자체입니다.
와, 하나님의 통치 정책 자체가 재판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 거대한 우주적 법정 드라마의 핵심 쟁점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누군가 감사를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의문이 시작되는 무대, 그 천상의 법정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자료에 묘사된 첫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놓고 그중 도전자라는 존재에게서 보고를 받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아주 근본적인 모순에 하나 부딪히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아니,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왜 굳이 누군가를 불러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묻고 보고를 받는 겁니까?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텍스트를 현대인의 시각으로만 읽어낼 때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아, 현대적인 시각이라서 그렇군요.
네, 고대 근동의 문학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 장면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은 결코 하나님의 무지함이나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 보고를 받는 건가요?
고대의 훌륭하고 지혜로운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이 제국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더라도 신하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팩트를 수집해오라고 지시를 하죠.
아, 그러니까 훌륭한 왕의 모습을 묘사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보를 모으고 정책을 점검하는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도전자라는 존재를 우리가 후대 대중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막 세상을 멸망시키려드는 뿔 달린 절대 악당으로 상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접근하면 서사를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거대한 기업에 파견 나온 깐깐한 감사관이나 꼼꼼하게 현장 실태를 조사하는 왕실의 정보장교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그 도전자는 그저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보고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그의 보고서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찌르고 있길래 이 우주적 법정의 판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까?
그 감사관, 즉 도전자가 가져온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이 모든 드라마를 폭발시키는 철학적 방아쇠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도전자는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우주통치 정책에서 가장 모순적이고 취약해 보이는 부분을 아주 정통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네.
당신이 욥과 그의 집안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에 아주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가 번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와, 이거 여러분이 듣기에도 뭔가 뼈가 있는 말 같지 않나요? 모든 걸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게 퍼주시는데 그 상황에서 엇나갈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전자는 성경 역사상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라는 말이 정말 무섭네요.
네, 월튼 박사는 이 질문이 사심 없는 의의라는 거대한 철학적 난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심 없는 의의로움.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유지되는 순수한 의의로움이라는 게 과연 인간에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엄청난 도발이죠.
아, 당시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원칙,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들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 인과 응보를 정면으로 건드린 거군요.
맞아요. 신이 인간의 선행에 물질적 축복과 보호로 보상한다는 이 거대한 공생관계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정책,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정책이 사실은 사람들을 물질과 안락함으로 뇌물 먹이고 매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한 거네요.
세상에, 신이 인간을 매수하고 있다는 논리라니,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진짜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이 질문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다고 믿을 때 사실 그 기저에는 타인의 인정, 사회적 평판, 성공 혹은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 같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주 교묘하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철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네,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룰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도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욥의 신앙과 의로움은 그저 훌륭한 투자 전략에 불과했던 겁니다.
완벽한 펀드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이 욥의 사람에 쳐둔 그 울타리가 존재하는 한 욥의 선함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노린 이기적인 거래인지 영원히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 법정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정책이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님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죠.
증명하려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과 혜택을 제거해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 끔찍한 재앙들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욥의 삶을 강타해야만 했는지 이제 완전히 논리가 맞춰집니다.
그렇죠. 욥의 신앙이 순수한 헌신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인지 시험하기 위해 도전자는 전권을 부여받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욥의 삶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재앙이 몰아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그 재앙의 묘사가 사실 너무 좀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네, 막 인간적들이 무자비하게 습격하고 하늘에서 신의 심판 같은 불이 막 쏟아지고 끔찍한 자연재해가 정말 쉴 새 없이 단 1초의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욥을 덮치잖아요.
맞습니다. 숨 돌릴 틈이 전혀 없죠.
게다가 재앙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연달아 막 달려와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엎드려 보고하나이다 이렇게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면서 절망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아주 정교하게 짜인 문학적 장치라는 증거입니다.
아, 의도된 연출이라는 건가요?
네. 월톤 박사는 이 모든 재앙이 책의 전체적인 서사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우며 완전무결하게 일어나야만 했다고 지적합니다.
하긴 빈틈이 있거나 점진적으로 재앙이 닥친다면 욥에게 생각할 여유나 핑계거리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실 환경처럼 욥이 의지하던 모든 울타리를 단숨에 걷어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철저하네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파괴의 현장 한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 지적인 언어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그 부분. 히브리어 동사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기막힌 언어 유희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텍스트의 표면만 읽어서는 진짜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통찰이었어요.
바로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에 숨겨진 비밀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명백하게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축복하다.
그런데 천상의 법정에서 도전자가 하나님께 호언장담을 할 때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독특한 쓰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쓰임이죠?
도전자는 당신이 욥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그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주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흔하게 쓰는 방식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에서 자기 일만 쏙 빠져나간 아주 얄미운 동료에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이번에 참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사실 그 속뜻은 정반대로 당신 진짜 최악이다 이런 분노와 저주를 꼭꼭 눌러담고 있는 그런 완곡거법 말입니다.
아, 아주 적절한 요추네요.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도 신을 향해 직접적으로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좀 꺼렸기 때문에 이런 완곡거법이 사용된 것이죠.
아하, 금기어 같은 거였군요.
네, 그래서 도전자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비꼬듯이 완곡어법으로 바라크할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조건부 거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장 21절에서 욥이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입을 열 때 욥은 동일한 단어인 바라크를 입에 올립니다.
네, 동일한 단어를 썼죠.
하지만 놀랍게도 욥의 바라크는 완곡어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향해 송축, 즉 축복을 올려버립니다.
세상에. 도전자는 얘 모든 걸 잃으면 널 축복, 그러니까 저주할 걸 하고 비아냥거렸는데 욥이 진짜로 무릎을 꿇고 야훼의 이름이 축복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그 단어를 정면으로 돌려준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이 기막힌 언어적 맞받아치기, 이거 진짜 도전자의 확신에 산산조각 내는 완전한 카운터펀치 아닙니까? 대체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길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걸까요?
욥의 구체적인 행동 묘사와 그가 선택한 단어들을 분석해보면 그의 깊은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끔찍한 재앙의 소식을 모두 들은 직후에 욥은 고대 중동의 애도 관습을 따르며 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넋을 잃고 슬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의 굴복, 그리고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전적인 인정과 수용을 의미하죠.
아, 그가 엎드려서 남긴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 그러니까 바라크를 받으실지니이다.
네, 그 문장이죠.
이 문장에도 정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파악했나요?
인간의 군대라 자연재해 혹은 어떤 독립적인 악의 주체가 벌인 일로 치부하면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박탈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간주하죠.
남 탓을 전혀 안 하는군요.
네, 그리고 월튼 박사는 여기서 텍스트의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더 짚어주는데요.
아, 그 야훼라는 이름의 사용 패턴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욥기를 통틀어 살펴보면 이후 수십 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새 친구와의 길고 처절한 논쟁 내내 욥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오직 엘, 엘로힘, 엘 샤다이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신의 명칭으로만 부릅니다.
일반적인 명칭이요?
네. 그러다가 무려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서 직접 현현하여 말씀하실 때가 되어서야 야훼라는 이 고유하고 인격적인 이름이 다시 등장하죠.
와, 그 말은 즉 욥의 입에서 나오는 야훼라는 이 언약적이고 친밀한 이름은 오직 이야기의 서막,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의 첫 번째 고백에서만 불려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욥은 이 순간 신을 자신과 거래하는 어떤 거대한 자판기로 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야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나 보호를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주어졌던 은혜일 뿐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철저한 무소유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어떠한 도덕적 잘못이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한 인간이 저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월튼 박사도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덧붙이긴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더해질 때 인간이 이런 순수한 반응을 끝까지 완벽하게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하긴 아무리 욥이라도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욥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욥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막 따져먹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이 시험이 시작되는 첫 지점에서 인과응보를 넘어선 사심없는 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욥의 대답은 완벽한 합격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대답을 내놓았고 도전자의 논리가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면 이 거대한 법정 드라마는 여기서 그냥 막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전자는 패배했고 욥은 증명해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그토록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논쟁으로 질질 끌면서 이어지는 겁니까? 대체 이 텍스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가 뭐죠?
바로 그 답답함과 부조리함이 이 텍스트가 노리는 핵심적인 수사학적 타격 지점입니다.
타격 지점이요?
네, 욥이 이토록 완벽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욥은 천상의 법정에서 무슨 배팅이 오갔는지, 하나님의 우주 통치 정책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실험실로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욥이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천상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로 그저 던져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튼 박사는 이것을 욥기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수사학적 전략, 즉 숨겨진 정보라고 강조합니다.
숨겨진 정보?
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 기나긴 토론을 거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1장과 2장에서 벌어진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와, 진짜 단 한 번도요?
네, 책이 끝날 때까지 전혀 모릅니다. 텍스트 안에서 욥에게는 그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나 속 시원한 설명도 주어지지 않거든요.
와, 우리는 보통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오면 무의식적으로 막 과거를 뒤적거리잖아요. 내가 누굴 원망하게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러면서 기어코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죠.
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고난은 무조건 신이 분노해서 내리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장면은 시작부터 독자들에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을 대전제로 아주 못 받고 시작해버리죠.
네, 정말 그러네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천상의 법정 장면은 고난이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고대 근동의 그 낡고 폭력적인 공식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공식을 깨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할 수 있는 거대한 철학적 공간을 열어주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천상의 장면은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욥은 끝까지 모른다면 도대체 이 정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이 텍스트 밖에서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즉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제공된 특권적인 정보입니다.
아, 우리를 위한 거였군요.
고통의 책임을 묻거나 그분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뒷조사 자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의 세계관을 향해서 정면으로 던져진 질문이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판기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왜라는 이유를 갈망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깔끔하고 통제 가능한 인과응보의 공식을 손에 꽉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네. 하지만 욥이 자기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영원히 모른 채 철저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인과응보의 공식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매우 두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진실이죠. 욥 역시 고난의 중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행동을 단순한 방정식으로 축소해버리려는 우를 범합니다.
욥조차도 흔들렸던 거네요.
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공식 안에서 끊임없이 따져 묻죠.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세상도 나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쉼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사실 저도 그럴 때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주 통치 정책은 인간의 그 얄팍한 도덕적 계산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훨씬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천상의 첫 번째 장면은 고정관념의 균열을 내며 상황의 포문을 열었을 뿐 갈등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나요?
네. 월턴 박사의 자료가 암시하듯 아직 우리에겐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두 번째 천상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탐구 자료의 깊이는 너무나 묵직하네요. 천상의 법정에서 감사관의 보고를 통해 도발적으로 제기된 사심 없는 의의에 대한 쟁점, 그리고 그 보호막이 다 찢겨나간 재앙 속에서 번뜩였던 바라크의 기막힌 언어적 맞받아치기.
네, 정말 놀라운 문학적 장치들이죠. 거기에 고유한 이름 야훼를 부르며 엎드렸던 욥의 절대적 수용, 그리고 끝내 아무런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어야 했던 욥의 상황까지.
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 극복 매뉴얼이 아니었네요.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려고 꽉 쥐고 있던 그 얄팍한 자판기 공식을 가차없이 산산조각내는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인과응보의 공식이 깨어지는 경험은 지독하게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부조리함과 막막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조건 없는 순수한 의로움과 기복주의를 넘어선 진정 신뢰의 차원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평생을 누구보다 선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복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억울하고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죽는 날까지 단 한 줄의 설명이나 이유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끔찍한 가정이네요.
네, 여러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일도 여전히 오늘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서진 자판기 앞을 서성이며 억울함에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공식을 넘어선 진짜 우주의 롤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이 묵직한 화두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새로운 심층 탐구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이 있는 생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